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방언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차례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방언보다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다른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시나 예언은 가르치는 것은 알아듣는 것이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방언은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 알아들 수 있는 것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지금 읽은 13절에서 19절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알아듣게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알아듣는 말이 되게끔 바꾸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통역한다고 하는 것은 방언을 기도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이 통역의 은사를 받는 통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따로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 또 받는 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있으면 통역이 있어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알아들어야 이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다. 물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꼭 방언 이외에는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한국말도 알아들으시고 영어도 알아들으시고 다 알아들으십니다. 그렇지만 방언으로 하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기도이다. 그런데 이게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14절 중간에 보시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서 인간은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라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깨달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사해서 또 어리석어서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그거 감사가 안 나옵니다.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사실은 나무가 작심 분질러져가지고 내 머리 위에 넘어져서 내가 깔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만약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 감사도 안 돼요. 그냥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영이 기도하는 것은 마음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음이 열매를 못 맺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말로 하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걸 15절부터 16절까지 둘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도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방언으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을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15절, 16절에 보면 설명합니다. 15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말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선 하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도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또 우리말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방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할 때 그 안에 다른 성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기도 한데 16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다른 성도를 향해서는 방언 기도하는 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그러니까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대부분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내용이다. 내가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도 놓고 기도하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내용이냐? 난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 사람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께 방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끝에 보면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이 못 알아듣잖아. 나도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고 상대방도 방언 내용도 못 알아듣으니까 사실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축복하거나 감사하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방언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조금 위험스러운 면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가령 뭐 방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알지도 못하는데 무조건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아멘하기도 어렵고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저게 제대로 된 방언인지 악한 방언인지 이것도 잘 분별이 안 되는데 무조건 아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언 기도하면 못 알아들어도 아멘하고 이렇게 화답하면 사실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이면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감사하는 내용이니까 잘 못 알아들어도 그냥 일단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무작정 믿고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남편도 못 따라가는 판국인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혹시라도 저 사람이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였는데 무작정 이제 아멘 이렇게 했다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근데 원래 잘 내용을 알면 아멘으로 화답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너는 감사를 잘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방언을 더 많이 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방언으로 하든 우리말로 하든 하나님 은사를 베푸셨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19절에 보면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일로 다섯 마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성도가 알아듣는 말로 다섯 마디 하는 게 옆에 있는 성도가 못 알아듣는 말로 1만 마디 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방언을 만약에 한다고 치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1만 마디 방언을 했어요. 그거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죠.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십니다. 응답하실까요? 안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건 별개의 문제고 그것도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는 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이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든 모르기도 했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울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네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복받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일만 말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잘 알아듣고 마음이 유익을 누리고 아 주님께 내가 이런 것을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해 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 기도가 응답되겠구나. 그렇게 그 사람이 마음으로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것, 그렇게 가르쳐주는 다섯 마디가 실제로는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고 그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도 유익한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알아듣는 말로 하는 것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참 내가 그 사람 모르는 곳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1만 마디 막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손잡아주고 다섯 마디 격려해 주는 것이 안 보는 데서 1만 마디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를 누리게, 그 사람이 마음의 격려를 받게 그렇게 잘 해주라 이거죠. 사랑으로 대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방언이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사실 하나님께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해도 알아들으시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십니다. 방언, 한국말 별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통역이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옆에 있는 성도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내가 하는 방언이 실질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통역이라고 하는 은사를 지금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만 유익한 것, 내게 유익한 것이 그 자체로 딴 사람에게도 유익하냐? 그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딴 사람도 좋아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게끔, 그 사람에게 적절하고 그 사람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바꾸어주는 그런 은사가 지금 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참 귀한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하는 것도 참 좋지만, 그 사람이 잘 받을 수 있는 또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좀 잘 바꾸어주고 모양을 좀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은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주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방언과 통역 두 가지를 놓고 보면 통역이 조금 더 사랑에 가까운 은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그냥 베푸신 은사지만 통역은 그것을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건 어떤 능력을 받건 하나님 이것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유익을 누릴 수 있게끔 통역하는 은사를 구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잘했다고 해서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잘 가르쳐서 옆에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것이건 청소하는 것이건 다른 어떤 권면을 하는 것이건 내가 받은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또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방언의 은사도 우리가 풍성히 받고 통역하는 은사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온전하게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한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고 사랑 가득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이웃을,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또 내가 교만이 있어서 고집이 있어서 내가 이웃을,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그들을 섬기려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방언을 주실 때에 통역을 주시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 나눌 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잘 맞추어서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